열왕기상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말씀은 드디어 긴 세월 40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재위하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던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의 통치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일들을 다 잘 정리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는 다윗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따르는 그런 통치자가 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 유훈으로 아들에게 남깁니다. 그 아들에게 남기는 여러 가지 유훈이 통치 철학이나 지혜나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들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남겼던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아주 평범한 상식적인 신앙의 도리 한 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살고 이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오고 또 만났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잡한 세상 논리로 이런저런 교훈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이 교훈을 남길 줄 아는 그런 깊은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 남기는 유언은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윗 자신은 부하들과 이런저런 관계도 있었고 약속도 했고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는 새로운 군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모든 일들을 명명백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에 기준에 입각해 해서 잘 주변을 정리할 것을 부탁하면서 특별히 요압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바르실레에 대한 말을 하고 또 시므이에 대한 말을 교훈으로 남깁니다. 이 요압은 평생 다윗 곁에 있었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압이 없이는 다윗도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요압의 공로는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공로로 인해서 요압은 매우 교만해졌고 나중에는 그 권력이 왕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가 하면 왕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왕의 인사에 직접 개입해서 흐트러 놓기도 하고 하는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호가호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물론 유다 왕국 초기에 다윗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이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 또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하는 모든 일에 굉장히 공로가 있는 사람이긴 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순간들마다 왕권을 넘어서는 군권을 행사하면서 왕을 농락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면 그런 사람 그냥 남겨두지 마라 하고 정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그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갈 때에 바르실레가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 일행을 공개하고 지친 병사들을 먹이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평안의 여생을 사세요라고 했을 때에도 네 가지 나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왕을 따라간다 한들 왕에게 짐만 될 뿐인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고 조상들 곁에 묻히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사코 그 보상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아들들이 훗날에 어려움 없이 살도록 잘 돌보아 줄 것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대를 이어서 잘 갚을 것을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저주하던 사람이었는데 마땅히 그때 처벌해야 될 사람이지만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또 마중을 하니 그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살려두었는데 그도 속이 좋은 사람 아니니 경계하고 정리하라 하는 부탁을 남깁니다. 이런 부탁을 다 남기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할 것, 또 주변에 옳고 그런 사람을 분별해서 주변에 사람들을 잘 둘 것, 정리를 잘할 것 이런 것들을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왕이 된 지 40년 만에 모든 통치를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파란만장했던 한 시대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여러 가지 급격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째 나타난 사건이 아도니아와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시종들었던 아비사기라는 젊은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를 자기의 것으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왕의 모후였던 이 바세바가 왕을 찾아가서 그 부탁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매우 분개합니다. 그래서 분개해서 말하기를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비상만 구합니까? 왕기도 물려주라고 하시지요. 극한 말로 어머니에게 날선 대응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도니아만 섬기지 마시고 요압도 섬기고 그렇게 하시죠 라는 말로 힐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붓고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처벌할 정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스스로 그런 함정을 파고 찾아와서 그렇게 하여 그는 정리되고 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도 솔로몬은 어머니인 바세바가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기를 품었던 아도니아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권력의지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좌우에 선포함으로 왕권을 견고하게 다지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환난당하고 쫓겨다니고 했을 때 언제나 다윗 곁에 있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과 소통하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고 했던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끼친 그의 공로를 생각해서 생명을 살려두지만 그에게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서 은거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이 종교계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를 대신해서 사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사독이 매우 훌륭한 제사장으로 일생 동안 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도 이 사독에 대한 존경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 파들의 팔을 가르쳐 사두개파라 그러는데 이 사두개파라는 말이 바로 사독 제사장의 전통을 잇는 훌륭한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의 무리다. 그를 의미해서 사두개파라고 부르게 될 만큼 사독은 훌륭한 제사장으로서 일생을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요압에 대한 처리인데 요압은 정말 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요압이 평생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명령을 세 번 거역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품어서 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요압이 자기의 권력의 절반을 빼앗긴다 생각해서 이 사울을 따랐던 군사령관 아브넬을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고 암살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다윗의 국가 통합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게 되죠. 두 번째 큰 잘못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부탁합니다.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과 형제들에게 부탁하기를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 칼로 자기 손으로 이 요압이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잘못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을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같이 국정에 참여시키기를 원해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중용하게 되는데 이 아마사를 또 요압이 암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주변에 있으면서 다윗을 잘 도울 수 있는 이 국가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사람들을 다 죽이고 끝까지 요압은 자기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노쇠한 것을 알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가 반정을 시도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새 왕조에서도 새 왕궁 지하에서도 요압은 그런 권력을 행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을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끝까지 왕권을 무시하고 다윗을 농락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했더니 요압을 그냥 두어서는 솔로몬의 통치에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정리할 것을 명하는데 솔로몬이 요압을 처벌하는 것으로 요압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생계도 끝이 나고 부끄럽게 종결되고 맙니다. 적절한 시기에 요압이 뒤로 물러가고 은퇴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다윗의 평생 동안 다윗을 그렇게 왕의 권력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윗의 다음 세대인 그 왕을 세우는 일에도 개입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에 가담하고 새 왕을 세워서 역시 그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의 꿈이 다 물거품이 되고 그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세바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또 나중에는 시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요압도 마찬가지이고 욕심의 과다함입니다. 지나치게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그 욕심들을 줄이고 절제하고 겸비하고 내놓을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았더라면은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잘 사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는 이 겸손한 자기 성찰과 자기 관리가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교훈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겸비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는 욕심의 절제라고 하는 이 자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향기롭고 아름답고 끝이 더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